많은 아이들이 지금 주일학교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참 크나큰 축복입니다. 우리와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미 1월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성경부인 경건을 위해 자신을 훈련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두 번 전했었는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올해 주제 성경 기절을 통해 배우게 되는 또 다른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또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지만 제 마음속에 많은 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와 연관된 세 번의 메시지를 더 전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는 경건함과 믿음의 의미, 또 불경건함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들 및 우리가 경건하게 되도록 반드시 스스로를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이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사실 이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을 향해 귀 기울이고 순종하라고 밝혀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직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므로 경건함을 위해 스스로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그 계명에 순종할 것입니다. 이전 메시지에서 우리는 불경건함의 신호들 혹은 지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로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있고 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근원적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오늘날 현대의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그들이 영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이해와 통찰력을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이해와 통찰력을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또 그들은 속이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말을 비롯해서 잘못된 말들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 진실된 노력을 기울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위선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이전 시간을 통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것, 이 두 가지 신호가 가진 위험성에 대해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하게 이 문제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두 문제는 그 본질이 지극히 사적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들이 진짜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는지가 많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거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교자들이 얼마간은 교회 내에 머물다가 이후에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회중 안에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된 점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속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는 동안에도 그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들의 가르침들에 설득당한 것이지요. 그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마음은 거짓을 꾸며내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말들을 합니다. 거짓말과 위선은 모두 사적인 영역입니다. 그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완전히 탄로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들의 정체를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악함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비밀리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불경건함의 징후들은 불경건한 자와 경건한 자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경건한 자가 불경건한 자에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워낙 사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비밀스럽게 이처럼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편에서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감추고 지내는 동안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들 안에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남들 앞에서 스스로를 진정한 하느님의 사람이냐 위선적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배교자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은 아마도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확신하건대 그는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과 함께 복음 전파하는 자리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서들에 간혹 그의 바깥 마음이 반영된 언행이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당시 사도들 중 어느 누구도 그의 거짓말이나 악의를 눈치채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존경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회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거짓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17절에서 유다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는 그가 사도로서 그들과 함께 많은 일을 담당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우리 직무의 한 부분을 맡고 있는 불경건한 자는 심지어 오늘날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17절이 그 좋은 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이처럼 15절을 보면 그 바리새인들은 악한 의도를 숨기고서 겉으로는 16절에서 보듯이 예수님께 다정하고 아름다운 말로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의도를 숨기고 예수님께 아름다운 말로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어떤 목회자를 찬양하기 좋은 말씀을 하고 싶으실 때 이보다 더 좋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에 대해 18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그들의 악함을 아셨을지라도 우리들의 경우는 다른 이들의 진짜 동기와 숨겨진 의도를 종종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직 다루지 않은 불경건함의 나머지 다른 세 가지 지표들 중 양심에 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을 통해 믿음에서 떠나는 것과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것, 이 두 가지 불경건함의 지표를 배웠지요. 오늘 그 세 번째 지표로 불경건한 자들의 굳어진 양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에 대해 만화 등에서 등장하는 천사의 이미지를 떠올릴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오른쪽 어깨에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앉아있고 왼쪽 어깨에는 삼지창을 들고 빨간 옷을 두른 악마가 앉아있는 장면 말입니다. 그 천사는 사람의 양심을 상징하고 그 악마는 유혹을 상징하죠. 양심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굳어진 양심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 양심에 대해 공부하는지에 대해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양심은 우리의 내적 속성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는 볼 수도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의 양심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또한 만약 우리가 도덕적 기준과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순간적이거나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집중하는 경우라면 양심을 쉽게 외면하거나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양심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는 양심에 걸리는 일도 우리 내면에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려는 유혹을 받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알리지 않으나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이라 유혹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굳어진 양심은 불경건한 자들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심에 대해 알아야 되는 이유는 양심이 우리 인간성에 있어 아주 본질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하나님은 도덕적인 존재이십니다. 우리는 그가 거룩하신 분임을 알고 있는데 그가 거룩하시다는 말은 곧 그의 도덕성에 관한 완벽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도덕적 존재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세계에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양심은 아담이 죄를 범한 뒤에 생겨난 부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일 처음 창조일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이는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 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생각, 그리고 말과 행동에 관해서도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양심은 독립적으로 일합니다. 우리가 말, 행동 혹은 생각으로라도 잘못하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잘못에 대해 우리 스스로에게 맞서 평가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원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종종 우리는 이 죄책감이 어디에서 오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소리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도해서 그 죄책감을 느끼고자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사실 종종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좋아서 행했고 또 말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고 후회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죄책감이 들 때도 있는데요. 우리들에게 죄책감을 지운 자는 아무도 없지만 여하튼 우리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왜 처음에는 좋았던 것들에 대해 시간이 흐른 뒤에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그 처음 것이 우리들의 단순한 감정이었던 반면 두 번째 든 느낌은 양심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기 원치 않지만 우리의 의지와는 완전히 별도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독립적으로 일하는 양심이 아마도 로마서 2장 14절 15절의 주제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양심은 우리 안에 숨겨진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 양심이 하는 일에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양심과 관련해 수많은 혼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플로리다에 거주할 당시에 몇몇 대학생들이 매주 주말 저녁 식사를 우리와 함께 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건실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저녁 식사 자리에 그들 중 한 명이 매우 울상으로 나타났고 저는 그에게 왜 그렇게 저기압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제게 룸메이트 중 한 명이 우정을 배신했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전에 그는 배가 고팠을 때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룸메이트 것까지 햄버거를 사오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햄버거를 하나만 사와서 혼자 먹는다는 것이 방에 있을 다른 룸메이트들도 먹고 싶어질 텐데 너무나 미안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두가 나누어 먹을 만큼 양을 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수업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룸메이트 중 한 명이 햄버거를 먹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는 자신이 한 입 먹어도 되겠냐고 평소처럼 다정하고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룸메이트는 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그 청년은 그 친구가 장난하는 것이라 여기고 자신의 손을 뻗어서 친구의 손에 있던 햄버거를 잡으려 했습니다. 이에 그 친구가 불같이 화를 내며 싫다고 했잖아. 네가 먹고 싶으면 너도 나가서 사 먹어 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는 그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고 그는 자신이 예전에 그 친구에게 햄버거를 몇 번 사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역시 그의 햄버거를 자신에게 나눠주려 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가 그 룸메이트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을 때 그 룸메이트가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좋아서 우리한테 사줬던 거잖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햄버거를 너와 나눠먹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이 청년 입장에서는 아주 실망했습니다. 이 청년은 아시아인이었고 그 룸메이트는 미국인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종이나 국적을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아마 그날 그 청년이 했던 일은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수긍할 만한 일이었을 수 있지만 그 룸메이트가 자란 문화에서는 그 또한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의 논리를 보자면 그 누구도 자신에게 햄버거를 사줄 필요는 없었지만 자신의 친절한 룸메이트가 몇 번 그러했었고 그에 대해 자신은 감사를 표현했었습니다. 또 그것으로 충분했다고 느꼈죠. 하지만 지금 그 친절을 베풀었던 룸메이트가 자신의 햄버거를 조금 달라고 요청을 하긴 했지만 그는 나눠 먹을 의사가 없고 그럴 의무도 없기에 나누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요? 아마도 둘 다 옳기도 하고 또 둘 다 그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 양심의 문제로 가져와 본다면 우리는 양심을 이해하는데 혼동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집안에 들어올 때는 신발을 벗어 밖에 두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신발 신고 집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었죠.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가서 그곳 사람들이 자신의 침실까지 신발을 신은 채로 그대로 들어가는 것을 처음 목격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제가 저희 집에서 그렇게 했다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아주 혼내셨을 것입니다. 제가 신발을 신고 집안을 아주 까치발을 걷고 걸었을지라도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저를 혼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까치발을 걷고 갔을지라도 제 양심은 그에 대해서 아주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다리나 몸의 어떤 부위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고 그래서 만약 제 아버지께서 다리를 뻗고 계실 경우 저는 아버지의 다리를 넘어가는 대신에 그 주위를 빙 돌아 둘러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다리를 넘어간다는 것은 무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 식사 시간 또 밥그릇에 밥살 한 톨을 남기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였습니다. 농부들의 힘든 수고를 기억해야 한다고 배웠고요. 또 제가 미국에 간 첫 해, 저는 어린아이들이 저를 영어로 유라고 할 때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에는 윗사람 혹은 상대방을 대할 때 반말의 너 대신 아저씨, 선생님 등 격식에 맞는 대명사들과 누구누구님 등의 존칭어와 존댓말이 있고 저는 그것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상대방을 가리키는 단어는 나이를 막론하고 유 하나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제 후배가 저를 유라고 부를 때 저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될 때까지는 제게 정말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어렸을 때 저는 대화를 하는 동안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은 무례한 것으로 배웠습니다. 오직 반항하거나 저기를 뜬 사람들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즉 싸우겠다거나 존경의 마음이 없다는 표시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아시안 학생들을 보실 때 그들이 눈을 맞추지 못하고 아래를 쳐다보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은 여러분의 관심을 피하고자 하거나 혹은 존경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그것이 그들이 자라온 배경의 문화였던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제 마음과 양심에 새겨졌습니다. 그것들이 옳고 그름을 재는 척도가 되었지요. 오래전 제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에 거주할 당시에 저는 인도 분이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조순조지 박사님께 인도에서 겪었던 일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를 방문했을 때 저는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소로 인사했지만 그들은 제게 미소로 화답하지 않았었다고요. 여기 호주에서는 제가 지나는 사람들에게 굿모닝을 인사하면 그들도 굿모닝이라고 화답하죠. 그런데 인도에서는 그렇지 않았고 저는 왜 사람들이 미소로 화답하지 않는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존순조지 박사님께서는 제게 모르는 사람에게 왜 미소를 지어야 하죠? 정신이 나가지 않은 사람이고서야 왜 모르는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 게 맞는가요? 미소를 짓지 않는 게 더 맞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서의 많은 웃음이나기도하고 흥미로운 예들은 우리의 양심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경건함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양심은 무엇일까요? 앞서 예들을 통해서 우리는 양심이 수많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과 이로 인해 경건한 자들의 양심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도 심각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악명 높은 독재자들이 자신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는 양심은 올바로 교육될 필요가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옳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양심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사실은 왜곡되고 혼란에 빠진 양심의 결과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양심적으로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하지만 그 양심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심지어 일말의 양심의 가책 없이도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양심에 대해 알기 위해 질문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건함과 양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간단한 대답은 예스입니다. 왜냐하면 불경건한 자들의 양심은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경건한 자들은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가치와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모두 다 다른 기준을 가진 우리들이 서로 다른 양심들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또 문화와 양심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가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거리끼는 문제들에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 우리는 그것들을 판단하기 시작하죠. 심지어 우리 교회 내에서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있죠. 서로 다른 의견과 관습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포용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어떻게 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양심에 대해 공부해야 할 수많은 이유가 있음을 잘 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양심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이미 양심이 그것이라는 방식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양심에 대한 공부는 매우 어렵고도 복잡한 것이지만 그것을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우리 존재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이라는 이 말은 법적인 문제들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성별은 우리 각자가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의사들이 그들을 남녀로 구별지어서 명명해서는 안 되고 그 아기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스스로 성별을 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이는 사회적 양심으로 불립니다. 따라서 어떤 윤리학자들은 사람의 성별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크리스천들을 공공연히 비난합니다. 우리는 또한 종교적 양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헌법도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양심을 보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양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심지어 양심적으로 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혼란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양심은 자신의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할 동안에 다른 누군가의 양심은 사람을 해하거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기를 다루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양측 모두는 그들의 양심을 따라 행사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한쪽 양심은 옳고 다른 쪽 양심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둘 모두가 옳거나 혹은 모두가 틀린 것일까요? 또는 어느 쪽이 옳은지 혹은 상대적으로 더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경우에 심지어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많은 갈등과 문제는 이러한 양심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 경우에 나는 양심적으로 이것이 너무나 옳다고 생각해 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곤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 모두 이렇게 다를 때 우리는 또 다른 예로 회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는 우리 삶에서 옳거나 괜찮았던 일들도 회심하고 나면 우리 과거 삶에서 좋지 않았던 점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심한 후에 양심을 가진 우리가 지난 날들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과거에 나는 틀렸었다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거의 양심은 회심한 이후에 우리가 갖게 된 새로운 양심과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심은 회심하기 전과 회심한 후에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마 바울의 사례를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는 회심하기 전에는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크리스천들을 체포해서 잡아가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일을 양심의 그립낌 하나 없이 행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매우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라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그는 율법을 빠짐없이 지키려 애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아주 뛰어난 종교적인 자였다는 뜻입니다. 6절에 비추어 볼 때 그가 비난받을 수 없음을 보실 수 있습니까? 6절을 주의 깊게 보면 그가 깨끗한 양심으로 행한 일 중 하나가 바로 교회를 박해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 그는 깨끗한 양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서 그의 과거에 대해 다시 언급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는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아멘. 그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신성 모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3절에 잘 나와 있죠. 예전에 그는 자신이 죄가 없다고 여겼지만 이제 그는 그때 자신이 신성 모독자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전에는 자신의 죄가 없다고 여겼지만 이제 자신은 신성 모독자를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 일이 아닙니까? 그의 양심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의 양심에 변화가 있었죠. 예전에 여러분께서도 혹은 심지어 지금 순간에도 여러분께서 나는 그것들을 양심에 따라 행했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그것을 항상 말씀에 비추어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개념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 개인적인 속성 때문이지요.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의 것이고 제 양심은 제게 있습니다. 우리 서로의 양심이 절대 옮겨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두 양심도 정확히 같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형제 중에서도 당연히 매 사람마다 다른 양심이 있고 그 예는 로마서 14장과 고린도 전서 8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이의 양심은 연약하고 어떤 이의 것은 강건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 중에서도 어떤 자는 그 양심이 보다 연약할 수 있고 또 어떤 자는 그 양심이 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강건한 양심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4장과 고린도 전서 8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우리 중 어느 누구의 양심도 하나님의 뜻과 완벽히 똑같지는 않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부분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사실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우리의 양심이 맞게 되도록 우리 모두의 양심을 조정하고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진리를 알려줍니다. 즉 우리 양심은 하나님의뜻을이해하기위해올바른교육이필요하다는뜻입니다만약우리가하나님이계시하신그뜻을우리가올바로이해하지못한다면우리의양심은잘못된길로인도될수있습니다 우리의양심은하나님의말씀을따라하나님이계시하신그뜻을바탕으로올바로교육될필요가있습니다디모데후서3장16절과17절을읽으면서다시한번잘생각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는다음과같이얘기하는데요모든성경은하나님의감동으로된것으로교훈과책망과바르게함과의로교육하기에유익하니이는하나님의사람으로온전하게하며모든선한일을행할능력을갖추게하려한다아멘만약우리가성경적가르침을배우지도않고우리삶에의로운교훈과책망과바르게함도없다면우리안에서의크리스천양심이올바로형성되지않았을가능성이아주높습니다그리고아마도그것이불경건함을초래하게되는가장심각한이유들중하나일것입니다심지어우리가그렇게인식하고있지못할지라도말입니다우리가우리의양심이아무런문제가없다고여길지라도우리가성경적가르침을배우고또따르고있지않다면우리의양심이잘못형성되었을가능성이아주높은것입니다우리가양심적으로는깨끗하게무엇을하였다할지라도그것이하나님의뜻에부합하지않는다면우리는여전히죄가없다고할수없을지도모른다는뜻입니다셋째양심은민감해서쉽게손상되거나다칠수있습니다이민감함은두가지상반된방식으로나타날수있습니다먼저그것은매우둔감할수있습니다왜냐하면심지어지금제가드리는말씀도어떤누군가에게는아주마음에찔림을가져올수있지만지금동일한말씀을듣고있는와중에도어떤성도분들의마음에는아무런찔림이나회개의마음을가져올지않을수있기때문입니다이는그양심이얼마나둔감해졌는지를보여줍니다때때로우리는많은것들을무차별적으로받아들이고수용하는것에대해양심이어두워졌다고생각하는대신에이를오히려우리가포용성이높은것으로좋은쪽으로잘못판단할수있습니다그러면서우리는누구도판단하지않아요라고듣기좋게말하지요세상적인판단처럼말입니다하지만이는우리의양심이잘못을감지할수없다는신호일수있습니다무뎌진양심은자신의약한목소리를무시하는습관을낳고또그런나쁜습관이지속됨에따라이약한목소리는점점더힘을잃고마침내더이상경고의목소리조차내지못하게될수있습니다이는디모데전서4장2절말씀처럼자기양심이화인을맞아서즉뜨거운다리미로눌러붙여버렸다고말할수있습니다또한양심은반대로과민할수있습니다지나치게예민한양심은너무나많은규칙들로가득차있어서심지어옳고그른것이아닌단순한의견차이문제까지도극단적으로판단할수있습니다따라서많은경우에복음주의그리고보수적인교회내에서많은성도들이아주좋은의도하에서너무나과민한양심을갖고있어서너무나많은규칙을가짐으로써다른자들을정죄하는경우를보게될수있습니다따라서그러한경우그러한양심은현실적으로모든사람과모든것에대해기분이상하게될수있습니다과민한양심을가진사람들의예는누가있을까요이렇게과민한양심을가진사람들을우리가잘못생각하여서 아주 영성이 좋고 매우 경건한 자들일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많은 문제로 하나님의 정말 순종하기 위한다면 너는 이것을 해야 된다, 당신은 이것을 해야 합니다 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영성이 높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많은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하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양심은 너무나 강인하여서 그러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규칙으로 만들고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양심이 너무나 강인한 것은 절대 바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자들로 신약에서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은 인간이 정한 세세한 규칙을 따르고 모세의 율법을 끝도 없이 학대 적용해 규칙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매우 틀렸었습니다. 그는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고 또 그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 서기관들,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틀렸다고 느끼고 그 사사로운 일들의 판단을 내려 예수님을 신성모독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을 만지셨고 또 안식일의 규례를 깨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행위에 그들이 스스로 정한 인간적인 규칙을 적용해서 그를 정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께 분노했고 그들 양심에 따른 판단에서 기인한 불쾌감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거짓 선생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혼인도 좋지 않고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는 것도 좋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혼인과 음식 섭취에 관한 규칙들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는 자는 잘못을 행한 것으로 판단받았습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께서 기독교 이단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음식 섭취나에 대해서 많은 규칙을 가지고 제한을 두는 그 이단들을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4절, 5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받을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과민한 양심은 하나님의 올바른 법을 거스르는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과민한 양심은 하나님께서도 명하시지도 않으신 너무 많은 헛된 규칙들을 갖지요. 마태복음 23장 24절이 그 또 다른 예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 인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에 대해 세세하게 따졌습니다. 그들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걸러내면서도 사실은 아주 중대한 문제인 낙타는 버젓이 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민한 양심이 하는 일입니다. 과민한 양심을 가진 자들과 이야기하기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은 그것을 면밀히 따지고 판단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들은 매우 쉽게 불쾌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영적으로 아주 영성이 높아서 우리와는 상종하기가 어렵다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둔감한 양심과 가면한 양심 둘 모두가 다 성숙하지도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 헌법에 따르자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양심의 주인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에는 몇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두 가지 의견이 충돌된다면 우리는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제가 사람의 것이라고 할 때 저는 우리 자신도 그 안에 포함시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양심을 인도함을 따라 만들어낸 우리 관점과 시각조차도 하나님의 명백하신 뜻에 거스르며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양심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말하는 바일 것입니다. 저는 이 귀절이 저의 기독교인의 삶으로서 아주 많은 유익을 가져왔습니다. 이를 함께 읽으시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양심의 일과 규칙들 또한 그리스도에게 순종되어져야만 합니다. 양심은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의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과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일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요청을 수락하도록 하기 위해 그에게 사도행전 10장 10절처럼 한 환상을 주셨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자신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것을 요청했고 베드로의 경우 그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베드로의 마음에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양심이 아주 거리끼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환상을 주셔서 이를 바로잡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고 그 안에는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자 14절처럼 베드로가 이르되 그는 그럴 수가 없다고, 결코 그러한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다고 그의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그의 식사 관습에 따라, 유대인의 식사 관습에 따라, 또 그의 양심에 따라, 그의 성장 배경 때문에 그는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그는 부정한 동물은 먹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의 양심은 그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5절 후반에 다시 소리가 들렸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양심은 말했습니다. 안 돼, 먹지 마.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이 내가 문제를 바로잡을 때란다. 내 말을 따르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요. 이 경우에 베드로의 양심은 하나님의 지시와 충돌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양심을 부정하고 고넬료에게로 가 그 백성들에게 로마인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난 양심의 가책 없이 깨끗해 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가치관, 행동, 말 등으로 인해 우리 양심에 큰 부대낌이 있을지라도 그 감정을 명백한 성경 말씀을 토대로 정당화할 수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상대방을 향해 사랑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양심이 나와 다르게 일한다고 해서 내 양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그를 정죄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문화 차이 혹은 의견 차이에서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것이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말씀에 합당하다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서로를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우리에게 도덕적 경각심을 제공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기능합니다. 하지만 양심은 사람의 타락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우리 양심이 건강하고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올바로 길러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양심은 민감해서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 양심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양심의 내용은 각자 다를 수 있고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을 살면서도 또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에서도 당혹스러운 순간들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설교 시간을 통해서 더욱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는 우리 양심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지요. 우리 양심의 내용은 모두가 그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 간의 교제 간에서도 생각하지 못했거나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발생하더라도 쉽게 정죄하려 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또 마음을 열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확신이 서기까지는 그에 대해서 절대 판단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향한 더욱 사랑의 자세를 지녀야겠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올바로 길러져야 합니다. 1월 15일 테니스 경기 후에 맥켄로는 크리기오스가 경기를 준비하고 체력을 다지고 컨디션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그에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가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맥켄로는 키르기오스가 훈련을 할 때에도 진정한 프로 정신에 입각해 매 경기에 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그 훈련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1, 2주 열심히 훈련 후에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해서는 안 되며 적어도 몇 년을 훈련하는 것이고 그래야지 그 수고가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스포츠 경기의 예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영성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그 기름에 있어서 얼마나 더 많이 훈련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양심은 건강합니까?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 올바릅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